News Focu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지난 한 주간 발생한 한반도 주요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 시작합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판하는 유엔 안보리의 언론 성명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여파로 북한과 중국 간 교역이 둔화되고 있다고 시사 주간지 타임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중 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이 사드를 둘러싼 논란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반도 주요 이슈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먼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응 소식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 북한이 동해로 노동미사일을 발사를 했고요. 미국, 일본, 한국이 주축이 돼서 유엔 안보리 이사회가 열렸는데 하지만 언론 생명 채택은 무산이 됐습니다. 일단 왜 이렇게 된 건지 좀 짚어볼까요?
예, 중국 때문입니다. 네. 아, 물론 그 유엔 안보리가 그 언론 성명 채택이 무산된 이유에 대해서 공식적인 발표를 한 건 없습니다. 언론 성명 채택을 위한 안보리의 긴급회의 자체가 비공개로 열렸거든요. 네. 아, 그렇지만 언론 보도들 그리고 또 한국 정부가 이 중국이 사드 문제에 대한 그 반대 이것을 언론 성명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예. 그래서 채택이 무산됐다 이런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자세한 내용들이 사실 그 언론 성명의 초안을 입수한 일부 외신들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그것들을 살펴보니까 이 유엔 안보리는 이번에 그 언론 성명을 통해서 이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그리고 또 그 내용 속에는 그 특히 이번 그 노동미사일이었죠. 노동미사일 중에 한 발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낙하한 것을 특별히 지적하는 그런 내용의 언론 성명을 채택할 예정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 중국은요, 사드와 관련해서 이런 내용의 문구를 포함시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 모든 관련 당사국들이 서로를 자극하고 긴장을 높이는 어떤 행동도 하지 말아야 한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처를 이유로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미사일 방어망을 배치해서는 안 된다. 예. 이런 내용을 포함할 것을 주장한 겁니다. 예. 그리고 아울러서 그 배타적 경제 수역에 탄도미사일이 낙하한 것에 대해서도 언론 성명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중국과 일본 측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 이 안보리의 대응은 결의 위반에 토대해야 하며 네. 미사일이 영향을 가한 장소를 토대로 하는 건 아니다. 이런 논리로 반대를 했습니다. 네. 결국 이 긴급회의에서 언론 성명 채택이 안 되니까 며칠을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유엔 안보리의 말하자면 문건 채택 과정 중에 침묵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이 문건을 말하자면 이메일로 돌리면서 여기에 특별한 입장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교환을 하고 예. 그렇지 않으면 일정 시간 하루가 지나면 그것이 자동으로 채택되는 것으로 하는 예. 그런 침묵 절차를 사흘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여기에서도 입장 조율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미국도 그렇고 서방 그 안보리 이사국들은 언론 성명 채택의 포기를 공식화했고요. 결국 채택이 무산된 겁니다.
예. 북한의 도발로 인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언론 성명이 나온 게 뭐 여러 차례 됩니다만 지난달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했을 때도 이렇다 할 만한 그 대응이 없었는데 이번에 언론 성명이 또 무산된 의미 어떻게 분석을 할까요?
네, 기본적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 2270을 비롯한 그동안의 모든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이유로 유엔 안보리는 그동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 즉각 안보리 회의를 소집해서 이를 비난하는 언론 성명 등을 채택해 왔는데요. 이 같은 그 유엔 안보리 관행의 변화가 생긴 것이 지난 4월 28일입니다.
예.
당시 북한이 그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당시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북한이 일본 쪽으로 노동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를 비난하려는 성명을 채택하려 했는데
예.
중국이 바로 그 사드 얘기를 사드의 그 한반도 배치에 반대한다 이런 내용을 포함시키자고 주장해서 무산이 됐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같은 그 변화, 이 같은 그 언론 성명이 무산된 그 의미를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예.
첫째는 중국이 이렇게 사드 문제와 그 미사일 문제를 연계시킴으로써 유엔 안보리의 그 대북 결의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 대북 공조에 좀 균열이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예.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여러 번 소개해 드렸습니다만은 중국은 그야말로 그 대북 제재의 그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그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대북 제재의 중요한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예.
바로 이 같은 이유, 중국의 반대 이런 걸로 해서 중국의 좀 대북 제재가 느슨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대북 공조 균열이 정말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더 얘기를 나눠보죠. 그 사드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중국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대해서 과연 충실하게 이행할 것이냐? 사드 정국이 영향을 미칠 것이냐?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예, 그거에 앞서서
예.
이번에 그 유엔 안보리에서 그 북한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 채택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서는 이런 분석들을 합니다.
네.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중국의 대응이 달라진 겁니다.
네.
그동안 보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는 사실 곧바로 언론 성명을 채택해서 이 북한의 행동을 규탄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중국은 이 언론 성명을 곧바로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왜 미사일 발사를 하는지 그 근원적인 이유부터 같이 집어넣자.
예.
이렇게 처음으로 이 일을 제기하고 나선 것입니다.
네네.
바로 이것은 사드 문제가 불거진 이후부터 달라진
예.
북한의 도발에 대한 중국의 입장 변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자 그러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입장이 달라졌다면은 이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 이 기왕에 말하자면 채택된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해서도
예.
중국의 입장이 달라졌을까? 이것이 굉장히 궁금한 부분 아닙니까?
네네.
중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맥락에서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말하자면 나름대로의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엇갈립니다.
네.
그러니까 야 중국이 이제 이 사드 문제를 빌미로 해서 안보리 결의를 좀 느슨하게 이행할 것이다. 북한의
예.
숨통을 틔워줄 것이다. 라는 그 견해를 가진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 전문가들은 아니다. 이 북한은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국제사회의 그런 G2라고 하는 주요 두 개국 미국과 함께 그런 입장에서 자신들이 채택한 안보리 결의를 적어도 말하자면 공개리에 위반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도 보면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중국이 말하자면 완화할 것이다 라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전문가들은 이 바로 사드 문제가 국제 공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그렇게 우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 자, 앞서 잠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에 중국이 가장 최근에 이제 딴 목소리를 낸 게, 안보리 언론성명 채택이 무산된 거고, 그 이전에는 바로 이제 한국과 미국의 사드 배치 결정이 있었다라고 이제 선후 관계를 이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미국과 한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게 7월 8일이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입니다만, 그 전후로 우리가 통계가 있다면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은 대북 제재 여파로 북중 간의 화물량이 줄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고요. 또 반면에 두 나라 간의 무역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이런 통계들도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유엔 안보리가 지난 3월 2일인가요? 3월 초에 대북제재 결의 2705를 채택해서 대북제재를 가한 지가 지금 5개월이 넘었는데
예.
대북제재 이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대북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느냐 이런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관측, 보도 이런 것이 나오고 있는데
네.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타임지, 미국의 시사 주간 타임지인데요. 시사 주간지 타임은 최근에 북중 단독발 보도를 통해서 북중 교역의 거점인 단독발 보도를 통해서 북한에서 그 석탄과 철광석 등을 싣고 단독으로 들어가는 화물차가 크게 줄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
제재 이전에는 매일 100대 이상의 화물차가 단독으로 들어갔지만 지금은 20대에서 50대 정도로 줄었다. 그러니까 만일 50대만 쳐도 한 반 정도 줄었다 이런 얘기고요.
예.
또 하나는 그 북한 화물 선박들이 더 이상 중국 항구에서 자유롭게 정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예.
그리고 흥미롭게도 그런 그 밀수품 얘기도 좀 했는데요.
예.
북한의 들쭉술과 담배, 해삼, 또 개구리 기름 이런 밀수품들이 유명했지만 제재 이후에도 이 분야가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우리 기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1kg에 450달러까지 나갔고
예.
또 쉽게 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구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통계는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그 최근에 그 중국의 해관 그러니까 세관 얘기인데요. 중국의 해관 청소가 발표가 됐는데요. 국가별 그 월 무역액 통계에 따르면은 중국과 북한의 6월 무역 총계액이 5억 그 377만 달러로 나왔는데요.
예.
이건 그 지난해 같은 달에 4억 6천만 달러보다 약 9.4% 증가한 겁니다.
네.
아, 또 다른 통계로 말씀드리면 북중 교역액이 그 대북 제재 3개월 만에 다시 좀 증가세로 반전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예.
좀 엇갈리죠. 아까
예,
거는
그렇습니다.
대북 제재가 그 효과를 내고 있어서 줄었다 이런 거고요. 이건 또 좀 무역 통계가 좀 늘었다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그 통계를 쭉 보면요. 북한의 그 대중 수출이 중요합니다. 중국에 대한 수출을 그 월별로 보면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4월에는 22%가 감소했고요.
예.
5월에는 12%, 6월에는 3%가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대중 수출을 그 기준으로 할 때 대북 제재 효과가 좀 어느 정도 있다. 그러나 북한의 대중 수출이 그 변화폭이 그렇게 크지 않고
예.
그 또 효과 감소폭이 점차 좀 줄어들고 있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사드 이후에도 중국이 대북 제재를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를 좀 저희들이 유의미한 통계를 좀 보려면 7월, 8월 앞으로 그 추세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안보리가 대북 결의 2705를 채택한 게 이제 3월 2일이었으니까 이제 5달 정도 지났습니다. 일단 그러면 한번 전반적인 이행 상황을 좀 점검을 해볼까요?
예. 사실 최 기자가 지금 얘기를 했지만
예.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성공하느냐 여부는 사실 전적으로 중국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중국이야말로 북한에 대해서 말하자면 원유든 아니면 생필품, 식량까지 해서 거의 90%를 말하자면 공급하는 그런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말하자면 안보리 제재 이행 여부가 핵심인데 조금 아까 나왔던 이런 수치들이 그러면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엇갈린 의견들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4월, 5월, 6월 들어서면서 수출이 조금씩 늘었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줄어드는 규모가 5월 달에는 4월 달보다 또 6월 달에는 5월 달보다 줄었다는 것이지
예.
늘었다는 게 아닙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떤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은 당초부터 북한에 대한 제재에 관심이 없었다.
예.
사실상 뒷구멍으로 전부 다 풀어주고 아주 느슨하게 겉으로만 제재를 이행하는 듯이 그렇게 움직였다라고 하는 아주 비관적이고 그리고 부정적인 그 입장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 반면에 중국이 나름대로 상당히 제재를 가하면서 북한을 옥죄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예.
언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부분을 보면 아까 타임지가 보도를 하는 것처럼 야 밤에는 물동량이 굉장히 늘었다라고 하는 보도도 있고요.
예.
또 실제로 단둥 지역에서 오가는 화물 대수가 차량 대수가 굉장히 줄었다라고 하면서 이게 상당히 그 상치되는 그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정확하게 자 중국이 어떻게 이행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파악하기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심지어 한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6개월 이상 지나봐야 그리고 북한에서 그 제재의 여파가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봐야 그것이 정말로 제재가 작동하고 있는 가를 볼 수 있는 그런 가늠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중국 이외의 나라들은 어떠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2270호에 따른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는 나라는 상당히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네, 네.
이전에 그 제재 결의에 비해서는 두 배 이상도 많고요.
예.
또 거기에 대해서 이행 보고서의 내용도 이전보다는 훨씬 충실하게. 돼 있습니다.
네.
아, 그렇지만 역시 다시 돌아가서 중국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우리는 아직도 시간을 보고
네.
갖고 중국의 움직임을 굉장히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국제사회의 양적인 부분은 늘었다. 하지만 이제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 실질적으로 제재를 하느냐 이걸 얘기하기는 좀 더 그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북한 내부 경제 상황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북한이 2013년부터 경제개발구를 추진을 했습니다. 뭐 대외 투자도 활성화하고 이래서 경제를 살리겠다. 라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한 2년 정도 지났습니다만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이?
상황이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북한은 1990년대 후반에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서 상당히 그 심각한 그 경제난을 겪었습니다.
예.
그 때문에 공장 가동률이 한 30%밖에 안 되는데요. 이는 쉽게 말씀드리면 공장이 10개 있으면 제대로 그럭저럭 좀 돌아가는 건 3개밖에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
또 외화난, 물자난. 에너지난 이런 상당히 심각한 난을 겪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북한 경제 당국자들이 북한 경제를 살려보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경제 특구를 했습니다.
예.
1990년대 초에는 그 나진 선봉도 했고요. 또 남북 간에는 또 그 개성공단, 또 신의주 경제 특구도 했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서서는 그 경제 개발구 얘기를 해왔는데요.
네.
2013년에 시작됐습니다. 2013년 5월에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이 그 경제 개발구법을 제정을 했고요. 같은 해 11월에 14개의 경제개발구로 지정을 발표했습니다.
예.
상당히 여러 곳에서 경제개발구로 했고요. 여러 가지 경제적 그 혜택을 줘서 외국 기업들을 그 투자하기 위한 거를 했습니다. 아, 그런데 그 뒤로 그 최근에 그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드리면은 이 같은 경제개혁 개발구가 별다른 진전이 없다. 그냥 저 황금평 같은 경우에도 그냥
예.
상당히 황폐한 상태고 나머지 그 경제개발구도 여러 가지 뭐 해외 기업들이 투자가 들어간다든가 접촉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예. 한국 언론에서는 이런 상황을 개점 휴업 상태다라고
그렇습니다.
흔히들 이제 평가를 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역시 대북 제재 때문입니까?
가장 큰 것이 역시 그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이유인데요. 아, 그 북한의 핵실험 가장 크죠.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등을 통한 도발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북한은 지금 다양한 유엔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 미국이나 한국, 일본 등 개별 국가들의 그 다양한 제재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은 외국 자본이 선뜻 북한에 들어가서 자본도 말하자면 투자하고 또 기업도 말하자면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꺼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기업들의 말하자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방과의 그 경제 교류에 있어서.
예.
아, 그런 부분이 가장 크고요. 아까 말씀하신 경제 개발구도 사실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있었던 올해 초 이후에 더 상황이 나빠졌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투자 상담 그것까지만 해도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일부 이뤄졌던 것이 이제 완전히 중단된 상태라는 거고요.
예.
이렇게 정치적 군사적인 이유 외에도 이 북한이 계속해서 외자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는 있지만 이 북한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투명성이 부족돼 있는 사회라는 거
예.
그리고 또 법적 그리고 제도적인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
예.
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업체들의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비해 있습니다. 북한은
예.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북한으로 가는 그 기업들 그리고 그 외자들, 외국 자본들이 상당히 아주 희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그나마 뭐 오랫동안 명맥을 유지했던 게 개성공단인데 이제 완전히 폐쇄된 지 딱 반년이 됐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업체들은 그 다시 그 방문해서 여러 가지 좀 처리할 일들이 있다라고 계속 방북 신청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 정부는 여전히 지금은 뭐 대화할 때는 아니다. 제재할 때다라고 하면서 방북 신청을 불허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예. 북한이 그 지난 1월 6일 날 그 4차 핵실험을 실시하고요. 또 2월 7일 날 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한국 정부는 그 미사일 발사 사흘 뒤인 2월 10일이죠. 대북 제재 차원에서 그 개성공단 가동에 전면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개성공단의 그 기업인들은 다시 좀 방북도 하고 또 개성공단을 어떻게 해서든지 되살려보겠다 뭐 이런 입장인데요.
예.
한국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완강한 상황입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그 핵, 미사일 이런 도발을 계속하고 있고
네.
대남 위협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다시 지금 재개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그 개성공단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이야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다음 달이면 한국에서 가장 큰 명절인 추석이지 않습니까? 명절을 맞아서 이산가족 상봉을 기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실제로 남북이 지난번에 그 판문점 합의 때 이산가족 상봉은 정치적 문제와 무관하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자라고 합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뭐 이산가족 그 상봉 이야기도 꺼내기 어려운 그런 분위기입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사실 추석 또는 설 명절을 앞두고는 남북 간에는 늘 이산가족 상봉 행사 얘기가 오갔습니다.
예.
이것은 남북관계가 정상적일 때 일이죠. 그러나 이번에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1년여 동안의 남북관계에서의 극도로 긴장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 그리고 반영하는 듯이 이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는 얘기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서울의 민간 연구기관이 그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요. 이산가족 상봉 신청한 한국의 말하자면 이산가족들 중에서는 이제는 생존자가 사망자보다 더 적은 그런
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고령 때문에 돌아가고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예.
이산가족 상봉이 실제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 가뭄에 콩나듯 하고 그 숫자도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이산가족들이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는데요. 이번 그 말하자면 추석과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는 지금의 남북관계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에 제안하거나 또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예.
그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예. 자, 한 주간의 한반도 주요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포커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들이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제1야당이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사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는데 먼저 최용기 기자, 왜 방문을 했고 또 이게 한국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먼저 그 북한의 청취자를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요. 한국은 그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예.
따라서 그 대통령, 국가의 그 최고 지도자가 어떤 그 결정을 내리더라도 국회의원 또 일반인들은 그 대통령의 결정에 그 따를 수도 있고 또 그와 동시에 그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견해를 가질 수도 있고요. 또 이 같은 자신의 그 다른 견해를 언론을 통해서도 그 밝힐 수 있는 것이 바로 민주국가인데요.
예.
바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그 박근혜 그 대통령과 그 행정부는 그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망을 한반도에 이제 배치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예.
제1야당 중에 그 의원들이 이에 대해서 그 부정적이거나 이와는 좀 다른 견해를 가지신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 제1야당인 그 더불어민주당 소속 그 초선 의원 6명이 지난 그 8일 날 그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서 사드 문제를 그 중국 측과 그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그 한국 청와대가 사드 문제는 이 안보 문제고 이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에서 그 야당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해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자제를 요청해서 한국의 정치권에서 상당히 이 문제를 좀 시끌시끌했었습니다.
예, 그 야당 의원들의 중국 방문에 대한 글쎄요 한국 정부의 일종의 뭐 대응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8일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하는 날 한국의 김장수 중국 주재 대사와 중국의 우다웨이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베이징에서 만나서 사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입장이 있는데요. 잠시 듣고 이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면담은 지난 에이라프 회의장관 회의 계기에 라오스에서도 개최된 한중 외교장관 회의담과 마찬가지로 중국 측과의 그 소통의 일환으로서 개최된 것이고 이러한 외교적 소통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사드가 미국의 고고도 방어 미사일 체계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미국 국방부의 제임스 시링 미사일 방어 청장이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사드 논란이 한참 지금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서울을 방문한 건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예, 그 역시 시링 청장은 한국 내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가장 첨예하게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 출입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미국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건데요.
예.
이 가장 큰 것이 사드 배치는 말하자면 한국이 미국의 말하자면 전 세계 미사일 방어망에 그 일부로 편입되는 게 아니냐
예.
이런 우려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이 말하자면 동북아에서 군비 경쟁을 가속화할 우려 때문에 이런 그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시링 청장은 여기에 대해서 이 사드는 그 미사일 방어 체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 편입이 아니라 순수하게 한국 방어만을 위해서 사용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미국의 전 세계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예.
이렇게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나왔던 한국 내에서의 그 우려 어린 시각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이 한국 내에서는 이것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미국의 말하자면 대중국 방어 전략의 일환으로 배치되는 말하자면 미사일 방어망의 한 부분으로 편입되는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펴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시링 청장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전자파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시링 청장은 여기에 대해서도 미국에서의 경험을 얘기를 하면서 인체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 공기나 토양, 동식물 등에 대한 말하자면 영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여러 가지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예. 사드 배치가 순수한 방어용이다. 이제 이게 한국과 미국 정부의 입장인데 중국은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중국이 그 사드의 그 한국 배치에 반발해서 여러 가지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또 중국이 그 반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그 얘기되는 것이 그 사드가 그 한국에 배치될 경우 그 사드의 그 레이더를 이용해서 그 중국에 배치된 군 기지를 그 미군이 다 파악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중국이 반발하고 있다. 이런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그 사드를 그 관장하는 그 시딩 총장이 이번에 한국을 가서 그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설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그 사드레이더의 탐지거리와 관련해서 조기 경보용 레이더의 경우에는 사거리가 그 1000km지만 한반도에 배치될 그 레이더는 그보다 사거리가 짧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예.
이것은 바로 그 같은 중국의 우려, 그 같은 그 우려를 그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실제로 전문가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만일 그 사드의 그 한반도 배치가 우려하는 이유가 자신들의 군사기지가 노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 안 되더라도 미국은 벌써 그 여러 개의 그 최신 그 정보 위성을 갖고 있고요. 또 일본의 그 오키나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역시 정보 자산 최첨단 그 레이더들을 다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 안 되더라도 미국이 얼마든지 그 중국의 군사시설을 다 탐지하고 포착할 수 있다는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국제 정세적인 측면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을 짚어봤는데 그런가 하면 뭐랄까요. 효용 면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드의 요격 명중률. 이게 정말 북한에 대한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논란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말씀하신 그 말하자면 효용성
예.
부분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안보에 있어서 그것이 말하자면 실제로 그 적합한 것이냐 이런 예. 부분까지 사드와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 찬반 양론이 아주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효용성과 관련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시링청장은 이번에 분명히 말을 했죠. 13차례 그동안 시험 그 발사를 했고 그것이 100%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미국 내 시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나 다른 주장들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미국의 지난 13차례의 성공은 실제 상황을 말하자면 상정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기지에서 지상의 미사일 기지에서 미사일을 쏴서 그것을 날아오는 그 미사일을 요격 미사일 사드가 맞춰서 명중했다는 뜻이 아니라
네.
공중에서 말하자면 가상의 물체를 떨어뜨려서 그것을 그 약속된 시간에 떨어지는 것을 요격한 그런
예.
것이기 때문에 실제하고는 상황이 다르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거든요.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번 시링청장의 이런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네.
사드를 둘러싼 항공대 논란이 가라앉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결론 많지 않습니다.
예. 앞서 저희들이 그 한국 야당 의원들의 중국 방문 이야기를 좀 잠깐 했는데 사드 배치 이후에 한중 관계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네, 뭐 저희가 쭉 그동안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사드의 그 한국 배치 결정을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 간의 그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뭐 여러 가지 관측이 있습니다만 미국 전문가들은 그 사드 문제로 인해서 한중 관계에는 그 큰 변화가 일어나기는 어렵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VOA가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미국 외교협회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은 중국이 그 사드의 한국 배치 발표에 대해서 너무 그 지나치게 그 반응하고 있다,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또 그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는 것 자체가 한국의 안보를 위한 건데 중국이 같은 그 방어적이고 그런 그 무기에 왜 이렇게 과민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이제 관심사는 그 중국이 그 한국에 대해서 어떤 그 보복, 중국 당국이 보복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예.
어떤 보복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는데요. 스나이더 연구원이 이에 대해서 보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제한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최근에 그 한국 연예인들의 무슨 출연을 뭐 금지한다든가 취소한다든가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무역 보복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스나이더 연구는 이에 대해서 연간 그 한국과 중국 간의 그 교역 규모가 2,800억 달러이기 때문에
예.
이것에 대해서 그 보복을 한다는 것은 그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자체도 손해다. 따라서 별다른 그 보복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끝으로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금요일에 나왔던 알려진 소식인데 북한에 올해만 해도 공개 처형된 주민이 60여 명이 된다 이렇게 알려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북한 내에서 분위기가 더 험악해졌다 이런 얘기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공개 처형에 대한 얘기니까
예.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처형에 대해서는 더 숫자가 많을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고요.
예.
또 올해 그 이렇게 밝혀진 숫자와 관련해서 좀 더 놀라운 사실은 그동안의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서 대체로 주민들에 대한 처형이 한 해에 평균 한 30여 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그 한국 정부 당국으로부터 나온 얘기를 보면 이제 8월 아닙니까?
예.
아직 한 해가 다 간 게 아닌데 60여 명이 공개 채용됐다고 하니까 다른 때 비해서도 이미 두 배를 넘어선 그런 수준 아닙니까?
예.
바로 그런 맥락에서 국제인권단체들은 북한 내에서 자행되는 그 공개 처형 이것에 대해서 인권의 문제를 강하게 제기해 왔고요.
네.
또 이것이 처형 자체가 상당히 자의적이고 이런 식으로 독단적으로 결정되고 사법 외적인 살인이라고 그렇게
예.
비난을 해왔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공개 처형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 북한이 지금 제재로 경제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
주민들을 무리하게 말하자면 노력동원으로 내몰고 있는 이런 와중에 불만을 제기하는 세력들에 대한 탄압의 일환이다라고 그렇게 분석들을 하고
예,
있습니다.
북한 내의 어떤 분위기를 지금 반영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장성택 같은 주요 인사를 차용할 때 뭐 국가 전복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공개적으로 내세우는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북한의 일반 주민들을 공개 채용할 때는 무슨 이유로 앞서 잠깐 북한 내 어떤 반발이나 이런 것들 동요 세력들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만 무슨 명분으로 채용을 하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인데요. 그 예. 정치적인 명분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북 제재가 지금 거의 반년째 시작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북한 당국으로서는 이 같은 대북 제재의 그 상황에 맞서서 체제 단속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실제로 그 현장에서는 다른 명분이죠. 무슨 제재 때문에 초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네, 네.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도된 것으로 따르면은 북한 당국은 그 3.12 상무례는 그 특별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인데요. 예를 들면은 그 북한은 그동안 70일 전투를 한 다음에 200일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러 같은 노력 동원에 불만이거나 또는 잘 나오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잡아들여서 그 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무직자, 북한에도 주민등록 같은 것이 있는데요. 이 같은 거주지를 무단 이탈해서 그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같은 사람들의 경우도 그 체포를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노력 동원, 또 상납금 강요,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이런저런 명분을 들여서 예. 처형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최근 들어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알려주는 여러 가지 기사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번 주에 저희 VOA가 퀀타나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지난 1일에 이제 취임을 했는데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예.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좀 핵심 내용을 끝으로 좀 짚어볼까요?
예, 퀀타나 특별보고관은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입장이기 때문에
예.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검토하는 중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곤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가장 중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범 수용소의 상황을 그 우려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 수감자들에 대한 처우와 수용소 여건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예.
이것이 첫 번째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은 지금 대북 제재나 이런 경제난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인도주의적인 문제, 식량의 접근권이 상당히 제약돼 있고 영양 부족이라든지 영양 실조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관련해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퀀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과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협조할 여지가 있는지 알아보겠다. 그러면서 북한을 반드시 방문하고 싶다. 이분이
네.
미얀마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했거든요.
예.
미얀마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접촉 끝에 미얀마에 실제로 방문을 하면서 군사정보와 미얀마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방안들을 긴밀히 논의하고 결국 상당 부분 개선이 된 상태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네.
그런 맥락에서 북한과도 인권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라고 했고요.
네.
방북을 하는 가능성을 찾아보겠다 했고 또 유엔에서 지금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가장 첨예한 관심사는 북한의 인권 가해 책임이 있는 당국자들을 어떻게 국제 형사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가 이 부분 아닙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북한과 관련해서는 자기는 아무런 정치적 의도가 없다.
예.
순수하게 인도주의, 인권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우려에서 자신이 활동을 펴는 것이다 라는 그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언론 성명이 무산됐다는 소식, 또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 또 그리고 북한의 인권 문제까지 짚어봤습니다. 뉴스포커스 오늘 순서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